한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 말씀은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임하게 된 일과 그에 뒤따르는 포로 생활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시이자 공동체적인 애통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유대 원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아부월 9일에 유대 회당에서 읽도록 정해진 본문이고 지금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낭송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일로 보는 것이 가장 개연성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대로 상황이 매우 참혹하죠. 시체는 나뒹굴고 있고 짐승과 공중의 새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특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6.25를 겪은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겪은 분은 올 초에 소천하신 안철수 장로님이 6.25를 겪으면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안산 쪽에 겨울이 되었는데 시체가 눈으로 덮였다가 봄이 되면 쌓였던 시체가 눈이 녹아지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물어뜯고 그래서 입에 피가 벌게가지고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셨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런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전쟁 영화나 또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주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서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는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74편에도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바입니다. 그런데 74편은 성전의 멸망 자체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엄청난 재앙을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79편에서는 거리에서 일어난 사륙,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고 피가 물처럼 흐르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는 이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일반적인 전쟁으로 인한 생긴 참상을 묘사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쟁으로 인한 재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삽이 가장 애통해하는 것은 주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주님의 기업과 주의 종이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방 나라에서 짓밟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삽이 애통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물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조속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의식하고 5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하시리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사실은 희망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참혹해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황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시인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의식했고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의식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이 우르짖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제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죄성을 갖고 있는 신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원인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와 태도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죄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죄만 아니라 특별히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죄는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녀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장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은 그동안 쌓여온 죄,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임을 의식하고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게 되면 증세는 다소 완화될 수는 있어도 병의 근본 원인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기보다 그 어려움의 원인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뭐가 같습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전체 엑스레이를 한번 찍죠. 그래서 혹시 뇌가 상하지 않았는지, 혹시 갈비뼈가 상하지 않았는지, 혹시 다리가 상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속속들이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제안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졌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용서의 근거를 자신의 회개나 공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궁휼에만 두었습니다. 궁휼로 나를 속히 영접해달라. 다른 무엇으로 나를 대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로 나를 거두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인 바대로 지금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재난은 일반적으로 겪는 재난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주의 종들의 시체가 새 밥으로 제공되는 것은 언약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라는 이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뭡니까? 배타적 관계인 부부관계 안에서 한 배우자가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 신실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보이는 신실함이 질투입니다. 따라서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쫓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열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엮인다는 것은 언약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이 일은 한편으로는 참 큰 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후자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단지 어려움으로 더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지 않고 시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10절에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12절에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시인이 어디에 사실은 마음이 가 있는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시인의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는 부인되고 사라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노하는 것은 왜 분노합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자존심이 상했거나 체면이 구겨졌거나 자기가 무시당할 때 분노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었다, 멸시를 받았다, 이방 나라에 조롱거리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시인은 안타깝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성에 대한 열심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죠. 민수기 12장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첩을 취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난했을 때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돌려치려고 할 때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모세는 간구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가나안 정탐 군들의 불신앙의 보고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타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조롱했을 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격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손상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즉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밟히고 유린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도 보호할 힘이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비난거리를 찾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고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매섭게 징계 채찍을 든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 봐라, 여호와 신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죠? 자기 백성들을 일단 징계하시죠?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이방 나라를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하나님 그분의 체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수습 안 가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니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가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하면서도 단지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만을 구하지 않고 앞서 말씀인 바대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대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들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이들이 그들의 분수를 넘어서서 거룩한 성전을 마구 짓밟고 하나님의 왕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알고 역대기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바벨론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죠.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은 메대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비방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이방 나라를 버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 나에게 고통을 준 당사자, 나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당사자를 복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악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에게 징벌을 내려달라는 간구는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구약 성경에도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께 맡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라멕이 7배를 이야기했죠. 그죠? 가인이 라멕은 77배를 말했죠. 7배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응을 의미합니다. 이 간구는 바벨론의 학살 파괴 행위 그리고 이런 일을 바라보고 손뼉치고 좋아했던 주변 나라들을 염두에 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그 좋은 예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에돔 족속이 좋아라 손뼉을 쳤습니다. 결국 에돔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각종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와 구인을 구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신앙은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 이처럼 피 흘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조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바대로 원수들에 의해서 징계받는 일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었죠.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빨리 고토로 돌아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고 포도원 짓고 집 짓고 자녀 낳으면서 오랫동안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저 1, 2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의 교회, 자기 백성을 징계했던,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그 절정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방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한때는 박수치고 조롱과 멸시했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징계했던 이방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편 기자가 간구했던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이런 삶의 자소의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자소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시편 79편의 상황에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죄를 삼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신 바대로 성전도 다 훼파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고관들 다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죠. 그 간구가 당연히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제사 제도를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죄 용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편과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런 인생이라도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의 시인은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과 수단 사용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방편과 수단을 사용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간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신자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징계로 인해서 몰락당하는 일은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계신 시인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에 있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엄중한 하나님의 언약에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아니야라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자비와 궁휼로 대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참된 구속을 바라는 바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시편 79편은 77, 78, 79, 80과 함께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 77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7편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편 71절을 또 보시겠습니까? 71절에 보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79편 13절에도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80편 1절로 가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77편부터 80편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이끄는 목자가 어떻게 바뀌죠? 칭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진정한 다윗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단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뭐 그거밖에는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속에 매우 깊고 넓은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처럼 77, 78, 79, 80편을 왜 이렇게 위치시켜 놓았을까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모세도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죠. 다윗이 또 목자였죠. 그러나 그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공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때는 마지막 심판때요, 마지막 구원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고백한 바대로 그런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짓는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하다가 내가 한번 어떤 잘못을 범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죄수 원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큰 고통거림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왜 만들어 가실까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목장에 있는 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실패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승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더 그래야 됩니다. 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해한 세력을 보복하신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나라도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일관되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이 신앙의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이런 고통과림을 겪게 되는 일에 사용되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때가 되면 그 원수를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들을 다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지은 아삽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께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통스럽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죄로 더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구휼과 자비만 구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모든 만사를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그래 마지막 역사의 종구의 그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일관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말씀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